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함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별로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에 의해서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고 했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세례를 받은 교인이 일평생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랬을 때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신자 본인입니까? 아니면 그런 신자에게 세례를 준 목사에게 있습니까? 근데 이때는 이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아무런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끔찍한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는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교인들에게 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심판날에 이르렀을 때 본인은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마지막 심판장에서 주님께서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순간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저는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별 고민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끔찍한 현장만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로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커졌느냐, 그것은 목사로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고 저를 따르고 저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 그것으로서 자신이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했던 사람들,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 기회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는 것이죠. 과거 어릴 적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와 마지막 면회를 하고 사형대에 오르겠다고 사형 집행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자는 사형수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수인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입맞춤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이두 사람이 키스를 하게 되죠. 그때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혀를 물어서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혹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혀를 물어서 끊어버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옆에 있는 친구들의 물건들을 훔쳐오곤 했었을 때 어머니는 그 아들의 도둑질을 엄하게 책망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더 이상은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리하지 않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은 점점 더 죄의 강도가 커져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사형을 당할 만큼 큰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들은 오늘 이 현장에서 자신을 사형수가 되게 한 그의 어머니에게 혀가 있으면서도 자신이 도둑질하는 죄에 대하여 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절규하듯 말하지 않고 그것을 막지 않은 그의 어머니의 혀를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중생, 거듭남을 위해 그리고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일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인들을 일깨우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고 그들 자신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거듭남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야 할지를 깨닫도록 하는 일에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해설서를 쓴 코르넬리우스 프롱크가 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읽고 나누는 책입니다. 그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한 조언이란 내용에서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쓰셔서 자녀가 몸소 회심을 체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몸소 회심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세례 언약의 약속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고 실현되도록 자녀를 키우라고 강단에서 거듭거듭 권면했습니다. 청교도 부모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리처드 매드는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부모는 심판날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지 않아서 아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고소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과 거듭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마지막 심판날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때 이 자녀들이 누구를 향해서 무슨 원망을 하겠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이미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 또는 젊은 학생들이 일찍 죽은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말로다 할 수 없는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육신의 죽음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육신의 죽음이 오므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영생을 받을 기회가 절대 없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아직도 육신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육신의 죽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고 무서운 것은 그들이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그들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죽는 그 순간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늘 고통 가운데 살고 끊임없는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고 불평해야 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도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목사 코튼 메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도록 매를 맞는 것이 낫다. 다르게 말하면 아이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아이들을 죽도록 패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은 청교도 자녀 양육의 철학의 주요 교리를 간추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성도인 또는 부모인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저와 이형수 목사님 우리 모두가 우리도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가르친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었던 또 우리들의 교인들이었던 그들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당신이 나를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주었고 나를 거듭났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들은 아마 당신들이 나에게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나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지 않았느냐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고 치고 설명해 준 일이 있느냐. 그들은 원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마치 자식이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부모를 고소하고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어머니의 혀를 끊어버리듯이 지옥을 향해 가는 교인들은 자신들을 가르친 목사와 장로와 부모를 향하여 분노하고 고소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저는 자주 물어봅니다. 당신은 거듭났다고 생각하느냐? 저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왜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질문을 진짜 받고 싶습니다. 왜? 그 성도들이 아직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모르는 것 같아서. 왜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 잠깐 살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곳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곳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자리가 바뀌는 일은 없죠. 그러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 질문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15가지의 거듭남의 표지 점검이라는 질문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좀 답해 보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답을 보니까 그 제가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본인이 거듭나 보지 않은 사람은 거듭남의 현상이 또 거듭남의 정상이 뭔지를 본인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도 뭘 질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이 들어가야 보는 것이고, 그죠?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고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 기도 생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에 기복주의 신앙이 판을 쳤고, 그 이후에는 기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신비주의가 판을 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위 젊은이들 중심으로 찬양과 경배라는 것이 판을 쳤습니다. 저도 과거에 잘 알지 못했었을 때 예수선단에서 DTS도 받고, 그리고 찬양인도도 몇 년간 했습니다. 서울에서 고형원이가 하고 부처는 부산에서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찬양과 경배도 이제 식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식주의가 판을 칩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디에든지 뭐 부흥회도 없고 이제는 다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의 대부분이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했고 웬만하면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식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곧 자신이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르치는 신학과 신앙이 검증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고 믿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았고 실제로 이렇게 목회해 보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검증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신학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그것이 곧 자신들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저도 신학이 너무 중요하고 지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부딪히면 어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자신에게 중요한 기회가 왔었을 때 어떤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기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이 왔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 기회들 앞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이 오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행동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가운데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인간에게 고난이 오지 않으면 인간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참 신앙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쩌면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단지 11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이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이 일들은 사실은 다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교적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이 이영수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인들은 과연 거듭났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거듭났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질문을 나에게는 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않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과를 먹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사과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 가진 사람은 사과에 대해서 몇 줄밖에 쓸 게 없겠죠. 그러나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그 먹어봄에 대한 경험과 느낌으로 수많은 내용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만약에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면 그 사람은 아마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자신이 거듭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의 증상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여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 즉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특성을 말해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들을 아마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교인들과 이 책들을 많이 같이 읽었습니다. 혹시 이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책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테판 찬옥이 쓴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또 스테판 찬옥이 쓴 거듭남의 본질이란 책이 있죠. 존 메가더가 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 쓴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란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웍스터가 쓴 회심이란 책이 있죠. 매튜 미드가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신앙 감정론이란 책이 있죠. 존 메가더가 쓴 그들은 왜 복음을 배반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웨니 쓴 참된 회심과 구원의 화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테반이 쓴 중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거듭나지 않았다고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면 별로 인정하지 않을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 열 권의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의 믿음이 참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이 중생한 신앙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참된 의심과 진실한 진정한 구원과 확실하고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점검해 왔습니다. 이런 책들을 성도들하고 읽고 나누고 하는 동안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지난날에 신앙이 부정당하는 자존심 때문에 예배 중간에 교회 문을 차고 나가는 사람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듭남의 본질, 특성, 정상, 그리고 열매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 특성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천국에 들어가고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평가하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서 이 책들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이번 정상 특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들 중 거듭나지 않아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설픈 전도 방법인 사형리나 전도 폭발 전도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20, 30분 설명 듣고 당신이 주인인 것을 믿느냐, 당신은 당신을 이 십자가에서 막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느냐,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라. 그리고 아멘 하면 당신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확신으로 실제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참된 회심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또한 그에 따른 성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거듭나면 심령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런 변화도 없는 사람이 단지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조그만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때문에 영원을,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버리는 그 신앙을 과연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것들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으나 그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고 헛된 이 순식간에 있는 짧은 일시적인 이것들을 자신의 영혼과 바꾼다.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을 거듭난 신앙이 지배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짧은 순간의 유익과 이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옥형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문제만큼 무섭고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인간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강한지, 즉 세상의 부와 영광, 지위와 권세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과 그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얼마나 강한지, 마치 수위를 굶은 야수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것이 인간이 세상을 향해서 갖는 미련과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토록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한 사람들을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배우자에 대해서도 전혀 소망이 없고 배우자에 대한 기대까지 끊어버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멀쩡했던 우리의 자녀가 온갖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자녀에게조차 아무런 소망이 없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만큼 더 절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토록 중요한 문제 앞에서 허무맹랑한 결신주의 신앙 때문에 평생을 거짓된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데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 교회가 얼마나 컸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교인들이 얼마나 늘었냐,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지 질문들이 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없다 보니 자신들의 목에 있어서 가장 자랑거리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입니다. 또 모든 노력과 열정과 수고가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교인 숫자를 늘리고 재정이 풍부해지는 것을 목표로 사역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할 것 없이. 웬만한 교회에 목사가 은퇴하거나 그만두게 되어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인 거죠. 반대로 숫자가 적은 목사나 장로들은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에만 몰두하지 그들이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대형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거듭났는지 않는지 관심이 있는 줄 압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교회를 키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심각하게 가르치고 또 점검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르친 교훈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신앙감정론에서 이런 심각한 충고를 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 세속화의 첫걸음이고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교인들로 하여금 가장 무섭고 두려운 다시는 교회가 없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 형벌을 받게 하는 엄청난 범죄를 바로 목사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중대한 범죄가 중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생하지 않은 교인들이 편안하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내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교인들을 중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진단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목사가 저지르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오거나 좋은 큰 회사에 다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근데 보니까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이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큰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목회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점검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어서 말하기를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교회와 기독교가 치명적으로 파괴되는데 그 파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도시대 이후에 유대인들, 이교도들 그리고 로마와 공산주의가 교회를 향하여서 저지른 모든 박해를 합친 박해보다 훨씬 더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고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가 받았던 모든 박해를 다 합쳐놓아도 오늘날 교회가 자기들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중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 거듭남에 대한 점검이 없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교회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마귀는 바로 이 수단, 즉 적당히 믿고 참된 믿음, 거듭남이 확실치 않는데도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거짓 신앙,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또 참된 믿음의 특성과 정상이 어떤 것인지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도 또는 경험하지도 못한 자들에게 거짓된 안정감, 위장된 안정감으로 살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수단, 즉 이 수단은 마귀의 수단인데 마귀는 이 수단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실상은 그들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자신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즉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영원한 파멸로 인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이어서 교회가 잠식되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서의 신앙의 변질 또는 거짓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것이며 외부의 어떤 영향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 신앙을 약화시켜서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기독교를 파멸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짓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을 압도할 때에 이런 무서운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화란개혁주의 신앙고백 제39장 7문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의 참된 멤버가 누구입니까? 답, 진리를 외적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위선자는 교회의 참된 멤버가 아니며 오직 택함받고 중생한 신자들만이 교회의 참된 멤버로서 그들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40장 5문에서 회중의 멤버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자와 회심한 자를 분별하는 것도 목회자의 의무입니까? 답, 하나님 말씀은 많은 곳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런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신실하게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시면 우리가 교인들을 중생할 수는 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여 그 사실을 가르치고 알리는 일은 우리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냐 천국이냐에 대한 이 중대한 문제를 다른 어떤 것보다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스테반이 쓴 중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사형리나 전도폭발 또는 총동원 주일의 결단의 시간과 같은 전도 방법을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30분이나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간단한 복음을 전하고서 그것으로 믿는다고 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간단 신앙주의가 오늘날 교회와 참된 신앙을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범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이나 목표가 세상의 지위나 권세나 부나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도 이 교회의 목표가 단지 수적 성장이나 또한 건물이나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를 이루고 교인들로 하여금 거듭난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그들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먹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 때문에 때때로 가난하거나 물질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초라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성장,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성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내용, 그 방법대로 얼마나 충성되게 순종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야 너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야 너의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야 너의 부요함을 자랑치 말라. 왜 이것들을 자랑치 말라고 하느냐? 부, 용맹,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너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7절에 너의 가진 것 중에서 너의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이 이루었거나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결코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게 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되게 살았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너희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것인 것처럼 너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 지혜로운 자야 너의 지혜를 자랑치 말고, 부자야 너의 부함을 자랑치 말며, 용사야 너의 용맹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을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골로새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더 많은 학식을 가졌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할 수 있는 이 열정을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가을에 결실을 했습니다. 벼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여기서 농부가 한 역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사람의 눈에는 이 농부의 역할이 아마도 어쩌면 70%, 80%, 90%쯤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농부의 역할은 어쩌면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에게 갑자기 암이 생겨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자기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다쳐서, 사고를 당하여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그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다면, 비가 오고 햇빛이 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결실이 다 이루어졌는데 10일 전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날려버렸다면, 여러분, 농부가 하는 역할은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한 일은 어쩌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적인 결과와 성장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또한 목회자가 또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목사의 본분은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인들이 참된 신앙, 거듭난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진정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 믿음, 그 거듭남이 이루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라고 얘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쩌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이 많은 목회자들이 쓴 이 훌륭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무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